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과 약속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권면, 그 다음에 위로, 사랑,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뭐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그 중에 또한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의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성경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약속이십니다. 명령과 약속.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명령이란 말과 약속이란 말에 별로 감동하지 않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면은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반응입니다. 명령과 그 약속에 기인한 그 명령을 지키며 따라야 할 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반응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모습이 우리가 삶의 자세가 판가름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너무나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 나옵니다. 어떤 명령이 나와 있는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본문에서는 가나안 복지로 땅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을 해주십니다. 이 명령이 2절에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한테 받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고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겠죠. 근데 이 순종해야 할 그 시점이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람이 죽은 시점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도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민족의 지도자,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하고 대화했을 때 우리는 모세를 믿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긍심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라는 이 선지자에 대한 대단한 그런 어떤 리스펙트, 존경심이 굉장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여됐죠, 이렇게 받게 된 것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한 민족적인 자긍심, 민족적인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지도자가 죽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혼란기가 있고 혼돈 상태, 리더자의 부재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이 초래되어져 있는 상황이 바로 모세가 죽었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 지도자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길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광야에서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 차세대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세웠지만 여전히 여호수아와 모세와는 비길 견줄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큰 리더십의 차이도 있었고 또한 사람들이 보는 이런 어떤 시선도 완전히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 종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이 시점, 이 타이밍에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수긍했을까요? 이 명령을 수긍했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죽은 시점.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네, 가겠습니다 할까요? 지금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지위도 위치도 완전히 새로워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죽었고 사람들은 혼란하고 아우성거리고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렇게 막 혼란하고 그런 이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왜 이러미리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지도자로서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사람들이 저를 새로운 지도자로 바라보는 시각도 아직 부족하고 좀 더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로서 이 커다란 이 대민족을 이끌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저에게 좀 시간을 주세요.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제가 이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말 베스트 타임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지금 좀 이따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민족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을 정말 출애굽하고 애굽에서부터 정말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 가운데 위대하게 사용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나온 대민족의 지도자가 죽었다고 하는 이 시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받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추앙하고 대단하게 생각했습니까? 정말 그는 애굽에서 정말 그 수많은 재앙을 바로왕 앞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다 이렇게 시행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홍해 길을 건넜죠. 그 홍해 바다가 정말 사막처럼 다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수많은 기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된 민족의 대단한 하나님의 사용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그런 대지도자가 죽은 이 시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지금 나가야 할 그 타이밍이고 그 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타이밍이 지금이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르죠.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어요. 근데 바로 지금 그 시점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반응해야 될 때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내가 리더자로서 더 하나님 앞에서 구비되고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도자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할 시점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시점에서 정말 모세에게 지금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사람 때문에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모세, 아브라함 사람을 포커스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이 걸출했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모세라는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하나님 그를 쓰셨을 뿐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모세를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여호수아를 사용하실 때도 모세가 죽었다는 이 시점에서 인간적인 어떤 것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크고 많은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이라는 걸 우리가 선을 긋습니다. 아, 지금은 내 생각에 이 타이밍이 잘못된 타이밍 같은데, 지금은 베스트 타임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타이밍은 우리가 잘 몰라요. 어느 때가 제일 베스트 타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그 시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베스트 타임이 될 수도 있어요. 최고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면서 지금이 최고의 뭐 베스트 타임이다, 최선의 시간이다, 최고의 시간이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정말 가장 최선의 타임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는 그때가 나의 처해져 있는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그때가 베스트 타임이다, 그때가 최고 최선의 타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일어난다. 이 일어난다는 말은 쿰이라는 히브리어로 쓰는데 arise란 말이죠. 일어나란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라는 말이 좀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때가 이 명령을 받을 때가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그 시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오래된 시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죽어 대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가 이런 대단한 선지자가 죽었는가 하고 막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근데 이 절망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냐면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심과 좌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좋은 일도 생기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이 크리스천 아닌 불신자와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떤 인생의 좌절과 고통과 낙심과 염려 그런 것들을 통과하는 그러한 시점에서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낙심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지도자가 부재되고 근심과 좌절이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고 막 아우성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만의 그런 어떤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일어날 때 나 혼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더불어 일어나라. 공동체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공동체는 나 혼자만의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돼도 나 혼자만 뭐 그런 의식과 그런 자세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하나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여러분, 교회를 깨는 행동,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갈갈이 찢겨지는 거, 찢겨지는 공동체,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찢겨지고 갈갈이 나눠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제일 좋아할 존재가 있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해요. 교회가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근데 표면적으로 이 시대는 표면적으로 갈라지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균열, 보이지 않는 나눠지는 거, 보이지 않는 끼리끼리, 이거 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나눠지고 똑같이 갈갈이 찢겨진 그런 내부적인 그러한 균열 상태를 가지고 싸우고 아비규환의 집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더불어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더불어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불어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어날 때,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항상 인식하는 것은 나 혼자만 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만 일어나고 나 혼자 제일 잘났다고, 나 혼자 제일 여기서 믿음이 좋고 나 혼자 특출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일어나서 나 혼자 뭔가를 해보겠다. 노노노.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더불어. 더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말이죠. All these people, you and all these people. 너와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 되는 그런 의식 가운데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경험하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일어나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더불어 일어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는 삶을 살 때 이 요단을 건넙니다. 이 요단이라는 게 뭘까요? 요단이라는 건 제가 보기엔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걸림돌, 방해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더불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크고 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크고 많은 일들, 전투들이 벌어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불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세요. 더불어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겠습니까? 더불어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떤 문제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It's impossible for you to overcome any problem that you have, no matter what. 여러분, 더불어 일어날 때 이 요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 요단 강을 말하고 있어요. 요단 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요단입니다. 요단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요단 강이라는 것이 무슨 아주 깊은 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뗏목이나 작은 보트를 띄어서 가야 되는 것이 요단 강이에요. 그냥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지금 건조기 때는 그것이 갈라져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를 이렇게 통로가 이제 되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깊은 강이 아니기 때문에 건조기 때는 그렇게도 걸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지금 건조기가 아닙니다. 드라이 시즌이 아니에요. 지금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들.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완전히 지금 방해물입니다. 근데 이런 방해물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도 나중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통과해, 언약궤를 메고 그것을 쫓아서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그것을 통과해 나가죠.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도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가 되지 않고 갈갈이 찢겨져 있고 나눠져 있는 상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의 백성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연일치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그의 공동체를 섬기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독불 장군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더불의 삶입니다. 그런 더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극복하고 장애물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는 땅,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을 가지고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방해물, 어떤 걸림돌을 뛰어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간다. 가라. 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할까요? 왜 하필이면 이 땅으로 가라고 할까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랬으면 좋겠죠. 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할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애굽,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해를 행진합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의 삶의 어떤 여정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여정의 어떤 구원의 여정을 보여줘요.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죽었던 삶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종의 모습, 애굽의 종, 애굽 사람들의 종에 있었죠. 홍해를 통과해서 세례받았다고 했죠. 광야길을 건너가죠. 광야길이 지금의 광야교회라고 하고 거기서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곳이 가나안이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왕국을 설립할 때도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신정국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때 그 백성들이 막 사무엘한테 이제 왕을 구할 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땅, 바로 천국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목표요. 이 땅에만 속한 자 같지만 이 땅에 결코 속할 수 없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런 목적, 천국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그 땅으로 나가야 할 그런 자세와 그런 책임이,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된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땅으로 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에 대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확고히 믿고 붙들고 취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네 땅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요구되고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자기가 직접 받는 그곳이 자기 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었다라는 말이 이 영어 성경, 지금 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잘 안 되어 있지만은 이 말이 진짜로 그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주었다는 말이, 물론 우리의 말에는 확실히 과거 같지만 주었다는 말이 현재 완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영어 성경에서 보면 I have given it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 place on which the sole of your foot treads I have given it to you just as I have spoke to you. I have given it to you.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완료입니다. 지금 끝난 거예요. 지금 내가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줬다는 말이야. 지금 다. 그래서 모든 액션이 지금 컴플리트 된 거, 완료된 거예요. 근데 무슨 이상한 말 아닙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물론 조상 때부터 들어왔겠죠. 뭐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저 어디 지옥으로 가면. 근데 지금 약속의 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약속의 땅을 너한테 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 과거처럼 다 이미 다 끝난 상태의 말로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줬다. 여기에 학생들도 있지만 학위를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는 아직 학위를 받지 못했어요. 너 받았어? 실감이 와요 이게? 아직 받지 못했는데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열심히 비즈니스 좀 실감나게 해드릴게요. 비즈니스는 열심히 비즈니스 하려고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도 안 했어요. 구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비즈니스 잘 됐어. 성공했어.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든 액션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아직도 하지도 않았는데 미래인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약속의 땅을 내가 너한테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감 나세요? 실감 안 나세요?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셨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일부 성도님도 좀 실감 나는 것 같은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을 온전히 그 명령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확실해야 돼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그런 어떤 상태가 하나님의 액션이 다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컴플리트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의 발바닥으로 받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믿음으로 네가 행하면 그 행한 바를 내가 다 인정하고 내가 주었다 줄 거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발바닥으로 밟았노니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흔히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일이 다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약속하신 성취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에게 다 주었느니라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반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온전한 순종의 반응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내가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 이미 이루신 성취하신 그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주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하는 바가 하나님 이제 사람들이 요동치고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약속을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십니다.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막연하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지명을 언급해가면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지명을 언급해요.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미 체결한 약속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 벌써 이 땅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지명까지 언급하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지금 여호와 때 지금 하나님이 fulfill 성취시키는 거예요. 실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어김없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대요. 선물 주겠다고 약속해요. 아, 내가 뭘 줄 것이다. 근데 뭘 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뭔지는 얘기 안 해요. 내가 뭘 줄 거야. 그럼 이게 실감이 납니까? 뭐 선물을 주겠대요. 근데 뭐 내가 뭘 줄 거야. 맨날마다 뭘 준대요. 생동감이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로써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다면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벌써 그 약속을 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가나안 땅 어느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지명을 언급하면서 이 지명으로 너희들이 그곳으로 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왜 그렇게 지명을 하나하나 언급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 구체적인 지명을 왜 언급합니까? 믿으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네 마음속에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성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구체적인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막연하게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명령이 어떤 것인지 그걸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런 단계들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런 어떤 적용일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어떤 적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앞에서 마땅히 되어져야 될 그런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 뜻에 순종을 하기로 원합니다. 먼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obvious한 하나님의 command 이 말씀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과 메시지와 말씀이 뜻이 거기에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렇게 지명을 언급하면서 하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막연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언약에 대한 명령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흔히들 내가 언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금방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에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세 반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인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그 가운데 뭔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이 능히 당할 자 없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NIV 말고요, No man will be able to stand before you. No man will be able to stand before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너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당할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네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말에서 온 의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너를 당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의 형통이라 그럴까요? 이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약속을 이루려고 그 사람들이 전투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거기서 실패합니다. 다 전쟁에서 칩니다.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나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전투도 그렇고, 여리고서 전투에서도 그렇고, 모든 전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그 전투에 있어서도 모든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의 관건이 모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보다 더 잘 구비되어져 있는 군사가 있기 때문에, 더 병력이 더 월등하기 때문에, 어떤 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능력합니다.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 할 때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암만 능력을 받아도 마귀보다 능력이 약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암만이 힘이 세도 마귀보다 강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능력 받아서 하나님을 무찌르라, 아니 저기 마귀를 무찌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요. 그러면 마귀가 너를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복을 말하고 있어요.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지, 우리가 힘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노노,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투에 있어서 너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이 전투를, 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이길 것이다. 이 가나안에서 전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성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셉 같은 인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형통했더라. 심지어는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형통한 사람 보셨어요? 우리는 물론 여기서의 형통이라는 말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형통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전옥, 그 옥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그가 형통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크리스천의 삶의 관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야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가장 베스트 웨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암만 우리가 뭐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기에 있었어요. 계시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4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계시의 말씀이 말라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400년 공백 기간에 그들은 정말 아무런 선지자의 도움 그 말씀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고 그냥 혼란기 가운데 있었어요. 지도자도 없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앞에 있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에 앞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제 밑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밑에 있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본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메시아,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바로 메시아가 와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여호수아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의 어떤 구비된 그 병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미리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돼야 될지는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